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 또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교독후에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현재 우리는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한 영혼들을 230명 작정을 하였지요. 100여 분의 성도님이. 오늘까지 참석 예상 인원을 뽑아보니 40여 명이 조금은 넘습니다. 아마 그 인원도 또 못 오는 인원이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인원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지 모르니까 우리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작정하지 않았으나 온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그 한 영혼이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일날 정말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화요일날 여성셀 리더 모임에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모셔오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지금쯤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그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교제와 심지어 식탁 교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들을 반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또 식탁교제로 식탁교제가 아니면 또 어떤 그 다른 모임으로 그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참으로 따뜻하다. 참 그 교회 은혜란 말을 모를지언정 우리 말로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약속해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언약 덩어리입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하시죠. 또 13장 가면 동서남북 바라보라. 롯과 그의 조카와 헤어지고 난 후에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지요. 14장에서 잠깐 그 조카 롯을 구한 것 외에 다시 15장 와서 또 언약을 하는데 15장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 한 사람 택한 한 사람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의 그 언어상의 의미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기를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주종관계, 즉 나라를 정복했을 때의 그 메인 나라와 그 다음에 거기에 속국이 된 나라 사이에 항상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비문의 돌 위에 어떤 글을 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이에 글을 써서 인장을 찍어서 그것을 효력으로 발휘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효력은 무엇이었냐? 고기를 쪼갭니다.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갭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딱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게 주종관계이면 속국이 된 나라의 왕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맺은 대로 내가 1년에 소 500마리, 1년에 낙타 1000마리 또는 1년에 뭐 얼마를 조공으로 바치며 앞으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확약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란 것은 어떤 상징이냐?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만약 그게 형제국의 나라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가 둘이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 되죠. A and B. 그래서 A와 B가 같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국이니까 서로 전쟁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형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서로 군사적인 맹약을 맺을 때도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단어를 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그 도움을 거절하거나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당신을 배신하여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당신의 나라를 치면 바로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라고 서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그 횃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는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로 어떠한 뒤에 또 언약이 있냐면 그러나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며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편히 살다가 장수하다가 편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서로 마음으로 인쳐서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주종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타는 횃불, 연기 나는 화로 속에서 타는 횃불이 나와서 오늘 뒤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나가거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지만 중요한 것, 이 언약의 이행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모든 땅 내게 줄게. 하지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 쪼개진 고기들이 쪼개진 것처럼 나 또한 내 생명을 걸고 너와 이 약속을 체결하니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기다리며 이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아브라함, 그가 택했던 그의 피조물 중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이 이 약속을 본인 혼자 이행하시겠다고.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행의 책임이 없고 누구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말도 안 되고 얼토당도도 안 하는 이 역사가 이 언약의 체결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언약의 신실하심인지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고난이란 상황 또 그 자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라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욥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습들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자신에 있는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있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나 무엇에 문제가 있나 다른 밖으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냐, 고난을 위기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 간혹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렇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직시하고 그 고난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죠.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후에라고 하냐?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내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일가 친척과 또 주위에 있는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친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목숨과 생명은 지금 풍전등화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미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어요. 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롯을 구하기는 구했으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러한 풍전등화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람 자기를 돌아봐야 할 텐데 갑자기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 밤이에요. 그 밤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늘의 별들처럼 내 몸에서 날짜가 이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뿐입니까? 두 번째, 이 모든 땅 내가 네게 줄게. 지금 너가 여기에서 객이 되고 네가 여기에서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잠시 머무는 것 같아도 종국의 이 땅은 네 땅이 되도록 내가 이 땅을 다 네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고난 앞에서 외부의 원인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이후에 어찌 보면 싸가지 없는 그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에 나는 어디로 갈까 라며 망설일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께 반문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재확증과 언약의 재보증을 통하여 그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들과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실 거에 대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주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그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까봐, 또는 하나님이 내게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실까봐 하나님의 그 징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이 또한 순종이 아니지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돌변하십니다. 오늘 11절까지는 돌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12절 가면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아, 12절 말씀 한번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13절 이방에서 내 자손이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만 그래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거지만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자손의 축복을, 방금 전까지는 땅에 대해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뜬금없이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한다? 너는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편히 살다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돌변하십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돌변하셨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지?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맥락도 없이 연결도 안 돼요. 11절과 12, 13절은 연결이 안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비합리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반론을 하긴 합니다. 그들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미 하나님이 12장 13장에서 이미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전쟁까지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죠. 어찌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반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내게 증거로 보이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론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나중에 땅을 주겠다 하니까 나중에 7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여호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식 없다고 하나 앞에 투정하고 나중에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느냐고 하나 앞에 반론합니다. 믿음 없어 보이지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내가 그토록 12장에서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네가 지금 내게 반문으로 반론하며 내게 의문부호를 달아? 여러분 한번 역으로 여러분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고통과 내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20년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영혼 꼼짝하지 않습니까? 10년째 VIP 명단에 올려도 왜 주님 그 명단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까? 하나님 왜요? Why? 우리 물을 수 있지요. 자 묻겠습니다. Why라고 묻는 게 우리에게 불순종입니까? 아니 어떤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 그 신학자 입장을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반론하는 게 잘못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론했는데요. 얼마나 궁금해했는데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듯이 자녀가 어머니에게 물을 수 있듯이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부분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요. 기도로 물을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씀을 읽음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답을 구하는 게 그게 불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들은 다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죄송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게 진짜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그 여지도 없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민의 일부분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 중에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지요. Why를 질문할 수 없는 신 반론을 할 수 없는 신 그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는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 앞에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신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저는 그 신에게 결단코 미소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때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신실하지 않고 무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저는 제 목회조차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지금보다 천배, 만배는 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요. 여기 계신 여기 모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를 받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차지할 그 증거가 뭐냐고 기도원이 그 손 뭉치 뭉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미디안 용사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로 온 사면에 이슬을 내리시고 이 손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한 번만 더 구하오니 이제는 손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온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었다면 어떻게 기도원의 300 역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이 학자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 돌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졸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에 짐승 삼염된 안소와 그 다음에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놓고 하나 앞에 이제 그 족을 쪼갰는데 막 솔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소를 솔개를 쫓느라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쪼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요. 그래서 더디다 보니까 솔개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쫓아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처럼. 그래서 해질 때쯤 되니까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잠이 든 아브라함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데 그 앞에서 꾹벅꾹벅 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돌변해서 얘 기분 나쁘니까 그래 네 자식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니 이방 땅에서 계기된다 하셨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는 분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학자들대로라면 조심하세요. 앞으로 모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만 졸면 여러분의 자식 400년이 예 저 종살이 하거나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냥 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헛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론해서도 아니고 졸아서도 아니고 또 어떤 학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쪼갰으나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새를 쪼개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얘기 돌변했다라고. 근데 이건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는 안 쪼개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뭘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또는 우리에게 막 기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기복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 나에게도 이러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무엇인가 반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고난 앞에 인간들은 겸손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 앞에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의 객과 400년의 어찌 보면 징계와 같은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86세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99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3년의 단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7장 1절과 16장 16절 말씀 사이는 13년에 있어요. 그래서 16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다가 17장 1절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면서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서 아브라함도 또 실족하여서 그 자신의 방법대로 자식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86세가 되어서 그 이스마엘 땀에 잠시 웃지만 그 웃음도 잠시 하나님과 이삭, 하브라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13년의 단절의 시간이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훼손하였더니 하나님은 아예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아픔조차도 주님,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시지요. 이 고백. 하나님,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나 내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니 저는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여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6장 가서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것이 대가는 무려 하나님과의 13년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줄. No.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13년 동안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심이 굳이 때리지 않는 걸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그 언약의 시행과 그 성취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신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과연 이 터널의 이 흑암에서 언제쯤 밝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면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가세요. 어떻게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여러분 고난의 이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행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기어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너를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당신의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곧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를 좀 사랑하신다면 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시죠.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행동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조용히 지나가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 것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거기 앞에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앞에서 묵묵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려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그 약속으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노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귀를 닫으시고 눈을 열어 여러분의 영안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제단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앞에 불신할 때에도 내가 솔개를 쫓느라고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분주하여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네가 이곳으로 지나가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시면서 그러니 너도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였듯 너도 살 것이다. 너의 고난,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눈물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네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냐고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닫으시는 그것 그 행위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으로 정말 권위주의에 찌들어 우리를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재미삼는 그러한 쪼잔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너무 살기 바빠서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징계하시는 분도 아니고 너무 삶에 찌들어 수요야베스 기도에 한 번 못 나왔다고 해서 벌하시는 분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주일 성수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자식을 교통사고 당하게 하시거나 자신의 인생을 10년, 20년 꼬이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쪼잔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 제가 더 좋아했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미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오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오늘도 친히 그의 생명 걸고 말씀하시는 친히 생명 걸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주권적 일하심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